우리 서신대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하시고 또 저희 모두 이 말씀 올바로 이해하여 예수님 더욱 믿는 일에 저희가 더욱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구절들을 4주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합니다. 영어 설교는 이 한글 설교보다 한 주 이렇게 뒤로 뒤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일날 영어와 한글이 같은 설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다음 주일부터 마태복음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그러셨으면 이 마태복음 집에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요 무슨 뜻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4주째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평강의 삶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예수님 하시는 이 일에 증인들입니다. 지금 이 예천 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목회를 통하여 선택된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아 주시고 모아진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라보니로 선생님으로 오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교회와 같이 하십니다. 이렇기에 더 이상 마리아 같이 울고 있을 수만 없고 더 이상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 이 일은 꼭 이루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물론 그 성공이 세상적으로 이해되는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예천 장로교회도 참여하여 성공적인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 다른 교회들도 우리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꼭 무슨 거리에 나가서 참 귀찮아하는 사람들 붙잡고 뭐 전도하는, 보통 전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그거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이 예천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분께서 이루신 참 구원의 그 참 현실, 그 천국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모습을 잠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천국의 참모습을 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천국 현실을 증거 못하면 이 세상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천국을 못 보면 이 세상이 어디서 천국을 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꼭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되었고, 그런 삶이 그저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억지를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삶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3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22절까지 봤는데 23절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세 가지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 오늘 특별하게 그 왕의 직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 하면 그 천국의 왕을 순종하는 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 그러시면 그런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들을 주시며 명령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시민들이냐, 내 백성들이냐, 내 아들들이냐, 그러면 이제 내가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요구한 적 없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억지로 요구하는 것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절대 억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이제 심판이 있다. 이 말밖에는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교회는 바로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천국 현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져서 지금 그 현실들을 저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 현실을 꼭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계심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 현실을 증거하여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현실이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시기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은 이 교회의 그 치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됨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사람을 순종하라, 뭐 어떤 단체를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기쁘게 따르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는 회개합니다. 그렇지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19절부터 읽은 구절들을 분리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삼고 이 구절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3주 동안 본 것 같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를 내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그 교회에 목회를 맡기십니다. 죄사함의 목회를 교회에 맡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교회에, 즉 여러분과 저희가 다니는 지금 이 예천교회에도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오늘 서로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이런 권위가 주어졌고 교회는 안 주어졌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맞죠? 왜? 제자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나의 죄를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면 그럼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3절과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적어도 성경 두 군데서 더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천교회의 창립 멤버다.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들이 세운 교회 이런 뜻으로 오해될까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운 교회면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예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보통 말할 때 김용환 목사 교회 이런 말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참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참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을 따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김용환이의 교회면 김용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죠.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더 한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 그러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비극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터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터 외에 또 다른 터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니죠. 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벌써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터는 없다. 그리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 가면은 또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나오는데 그럼 이것은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 누구들입니까?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말씀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구약엔 말씀을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 신약은 말씀을 누가 썼어요? 사도들. 즉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다.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즉 교회는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처음 창조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듯이 새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터로 삼고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터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세운 교회라는 것을 증거 안 하면,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나타내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그런 것을 증거함으로써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이 반석 위에라 그랬는데 이 반석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를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라스,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베드로 위에 지금 교회를 세워 19절에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고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즉 풀고 매는 그 권위 그리고 그 천국 열쇠 이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처음 교황이라 이렇게 얘기하여 교황에게만 주어진 권이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교황도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6장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 가보시면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21절 바로 위에는 베드로가 반석이라 해서 지금 반석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21절부터 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같은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불려집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나의 걸림돌이다. Stumbling block. 아까는 반석. 이제는 사탄. 걸림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반석에서 사탄으로, 반석에서 걸림돌으로 바꾸어 놓습니까? 무엇이 바꿔놓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반석이 되었다가 또 다른 말을 하니까 사탄이 돼버립니다. 참 성경적인 고백을 할 때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말할 때는 사탄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지금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 메시아입니다. 세상 메시아가 와서 세상에 큰 나라를 세우고 이제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가 지금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죽다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 한번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교회 오는데 고난이라니요. 무슨 소리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아니면 고난이라니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에 따라 베드로가 지금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베드로라는 그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어떠한 인물도 그 인물 자체를 중요시 여기려고 쓰여진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이 반석 위에라 하는 말은 물론 베드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대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성경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십은 그 고백에 의하여 주어지고 안 주어집니다. 즉 반석은 성경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잘 고백할 때 거기에 대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또 우리가 19절에 아까 그 천국 열쇠와 또 풀고 메고 하는 권위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구절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죠 거기는. 그렇죠. 벌써 베드로보다는 더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너희가 죄를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더욱 확실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저희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교회 7위 원리가 나옵니다. 교회가 7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가 여기부터 나오는데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목격한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privately 다른 어떠한 사람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형제 올 자매 죄 짓는데 회개하시오. 그러면 네 제가 죄 졌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나 회개 안 하겠다 할 때에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장로님들을 데려가시라고. 이제 장로님이나 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과 상대할 것입니다. 그때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딴 사람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말을 안 들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17절에 교회에 말하라. 이 말은 교회 광고 시간에 모든 교인에게 얘기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죠.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말하라. 뭐 다르게 어떻게 풀겠습니까? 당회에 가서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여기라. 즉 출교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여겨버리라. 교회가 말입니다. 출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여기 나오는 18절은 교회에 얘기하라.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여 이방인같이 여기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그 교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베드로한테만 지금 이런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너무나 뚜렷하게 가르칩니다. 그죠? 교회에, 즉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즉 당회에게 이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계속 연결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결정 즉 당회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라. 그래서 OPC의 당회는 미니멈이 세 명이죠. 목사 하나, 장로 둘. 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20절 이걸 붙잡고 들어갑니다. 당회 갈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 당회는 성경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최대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의 결정이 정못마땅하면 그래서 노회로 가져가고 또 총회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회는 당회 나름대로 최고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못마땅하면 노회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당해보고 뭐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대한 했는데. 그러나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노회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교인들이 막 싫어해, 반대해. 그러면 맨날 바꿔, 그 결정을. 그런 당에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일로 바꾸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절로 바꾸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불만 있으면 또 이렇게 바꾸고, 이런 당회를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당회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로 가져가는 겁니다. 노회가 이제 당회가 제대로 했는가 아닌가를 가려줄 겁니다. 거기에도 못마땅하면 총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당회 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싸움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필요 없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듣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게 상관이 없고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요. 아니면 아닙니다. 억지로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천교회의 멤버가 되어달라고 억지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멤버가 조금일 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다른 교회 멤버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죠.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금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교회의 멤버로 된 것 아닙니까?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교회가 성경대로 결정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못 받으실 때는 노회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당회가 없지만 지금 대오빌로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당회가 우리 당회입니다. 그 당회의 결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당회가 또 생기면 가 같이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가르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즉 이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이 예천교회나 데어빌러 교회 멤버가 아닌 것이 여러분이나 저희들에게 편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저희 교회 멤버가 아닌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안 하시든 할 거기 때문에, 좋아 안 하시면 마찰이 생길 것이요, 좋아 안 하시면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 교회는 꼭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에 정말 안 되겠다, 여러분 노회에도 안 가져가고 당회 결정도 안 따른다, 이건 정말 억지입니다. 노회도 안 가고 당회 말도 안 듣겠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멤버 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신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치리에 따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맡기십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게 생각이 어쩔 때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야,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지금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6장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뭐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이제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로 제일 마지막 26절만 읽어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나니.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이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뽑아요?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도 제비 뽑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십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저 구약의 제비 뽑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렇게 뽑히면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죠. 분명히. 즉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6장에 가보셔서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집사들을 뽑는 내용입니다. 아까는 사도 한 명을 뽑고 여긴 집사들을 뽑는 내용인데 2절부터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일곱 명이 쭉 나와요. 제일 마지막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대단한 변화가 있은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장에는 제비뽑으로 뽑는데 6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직접 뽑습니다. 교회가 직접 뽑아요. 그러면 1장과 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까?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시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주어져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즉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 일을 이제 교회의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제비 뽑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주어져서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뽑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뽑는 것이 결국에 누가 뽑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와, 이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 거냐? 어느 정도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는 거냐? 이제 하나님 일에 참여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세대가 온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더욱 완전해진 모습입니다. 즉 이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지는 것. 사실 천국 열쇠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즉 천국 열쇠를 지금 갖고 있는데, 즉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다윗의 집이다. 왜? 다윗의 집이 성전 아닙니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것, 그 현실에 이제 교회를 참여시킵니다. 이제 그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교회에만 주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현실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고 그분이 푸시는 그 일도 교회가 참여합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이 맞아요.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남의 죄를 지금 뭐 사하고 안 사하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또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디까지 참여시키십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일에 백성들이 참여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꼭 증거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주 나쁜 죄를 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요.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엄마란 말이 아니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아비의 아내라 그런 것으로 봐서 새엄마죠. 왜? 엄마면은 그냥 엄마라 그러지 왜 아비의 아내라 그랬냐 이 말이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이렇게 이 사람을 치리도 안 하면서 자랑까지 했나 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예? 죄진자도 가만 놔두고 사랑이 너무 많다. 이런 자랑까지 했나 봅니다. 그러나 출교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느냐? 왜 그 죄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 죄를 놔두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그 죄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출교하라. 멤버십이 없으면 출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서 그걸 이해하세요. 출교를 당하면, 멤버십이 없다고 하면 출교는 무슨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출교당하는 거예요? 멤버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출교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멤버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지금 진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는 멤버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 끊쳐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고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 자기 멋대로 하다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정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한번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갖고는 야 오늘부터 나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받아주시겠어요? 내가 그냥 일어나서 난 목사다. 아니죠. 제가 교회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나서 오늘부터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교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누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체크업을 해줬어요? 즉 교회에 가서 메이든지 풀리든지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멤버십, 이 치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안 올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런 교회다 그러면. 그러나 꼭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리하고 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회로, 이 교회의 목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 예천교회,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이 증거되는 것은 이 치리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리는 여러분을 한 명을 이렇게 뽑아갖고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만 치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치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하시고 벌써 저는 기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뭐 안 하고 그랬다. 이게 다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이 예천교회를 통해 많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뭐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심이 저희 교회의 그 치리를 통하여 크게 증거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